오케이. 로마서를 저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이제 힘든 과정을 지날 때 교회 안에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죠. 누가 지금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구나. 사람도 대충 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지체들도 아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걸 견디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힘드니까, 나는 당연히 힘드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서 주저앉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 분투하는 모습이 없으면 사실 이제 사람이 볼 때에도 에이, 그럼 뭐 그냥 나로서도 뭐 별로 도와줄 게 없네. 나로서도 어떤 뭐 기도의 짐을 그렇게 크게 져야 된다고 느끼진 않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체가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인데 믿음으로 그걸 돌파하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일단은 목양자가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힘든데, 저 정도면 포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정말 목양자로서는, 정말, 금식하게 되고, 정말, 그 지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도 동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견뎌봐.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다뭐 살면서 지날 수밖에 없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교회가 기도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려울 때가, 그 지체가 어려울 때가 제일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데, 교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지체들로서도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기도도 안 되고 마음에서도 사실 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 누구, 뭐 우리, 에, 뭐, 에,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믿음 생활의 그런 어떤 그 원리, 실제 이런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함께 돌파했을 때, 그때 다 같이 기쁜 거예요. 다 같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무나 돌멩이가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성장하고 기뻐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로마서 우리가 이제 8장을 끝내고 이제 9장을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방인이나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율법을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 잘 설명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같으면은 이제 삶의 문제로 곧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론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삶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로마서는 조금 특이하게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조금 이렇게 삽입된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 중에도 로마에 흩어져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뭐냐 하는 그 의구심. 그러면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러한 대접을 받고 참그 많은 것들을 누려왔던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참 상태와 또 어떤 앞으로 앞날의 일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겨놓으신 어떤 계획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유대인이 대단히 특별한 민족 맞다. 그걸 논증한 거죠. 그럼 유대인은 뭡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정말 특별한 민족이건 맞다. 그 얘기를 지금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특권 8가지를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에겐 양자 삼으심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맏아들이라 불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들에겐 영광이 있다. 영광, 영광과 하나님 자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유대인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처음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나타난 것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곧 이제 영광을 의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었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언약들이 속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종류를 나눠 보면은 누구와 맺었던 언약, 누구와 맺었던 언약 이런 것들을 쭉 나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 8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이브와 맺었던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노아 언약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언약들이 이렇게 될때 그중에 상당히 많은 언약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요런 것들이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 유대인에게는 언약들이 있다, 이렇게 언약들이 주어져 있다 하고 얘기할 때 이것이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들에게는 율법을 주심이 있었다. 율법. 그래서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맡기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히 큰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원토록 하늘에 고정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된 문서의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해져서 지금 그게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김이 있었다. 하나님을 섬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하나님을 섬김까지 했지요? 하나님을 섬김까지 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사장 민족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민족이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안 한 것 같죠? 영광까지 했나 보네요. 아닌데요. 영광보다는 더 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예? 4절에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다. 아마 4절을 아마 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4절의 그 중간 부분을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섬김부터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섬기나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너희는 나를 섬기는 민족이야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큰 특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될게 뭐냐면, 아, 율법을 주시기 바로 직전이구나 하는 그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게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그럼 믿음장, 뭐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사랑장,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아, 율법장, 이렇게 여러분이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9장이니까 그 산에 올라가기 직전인 것인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 된다. 제사장. 제가 예전에 아마 두어 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개념이 뭔가. 제사장을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샤먼이에요. 샤먼. 무당. 그러니까 이제 무당의 개념, 샤먼의 개념, 우리 샤머니즘 그러잖아요. 샤먼, 무당의 개념 자체가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땅과 하늘을. 그래서 무당 문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셋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 공자에다 사람이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거를 한문을 그 해석하는 분 얘기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 형태가 무당무자다 이제 이렇게 한자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그게 이제 세속적 개념에서는 무당인 것이고, 이제 마귀가 뭔가를 창조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개념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흉내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BC 1450년, 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고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뭐 수메르니 뭐 메소포타미아니 어쩌고 하는 그런 나라들, 뭐 다른 이방 이교도 국가들에서도 무당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교도들의 무당 개념을 베낀 게 아닙니까? 이러고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시간적으로 뭐 이교도의 무당이 앞섰냐,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주신 그 제사장 제도가 앞섰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류의 어떤 그 이 시간표 상에서 어떤 시점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셨을 뿐이지,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개념. 그것을 마귀가 도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지금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왜 연결자가 필요하냐? 왜 연결자가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되지 않냐?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냐 하면,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즉,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대면하러 갈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라는 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직접 갈 수가 없었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었냐면, 아담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할 때, 동산에 선을 할때늘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그랬고, 비록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바로 직후 세대에, 예를 들어서 에녹이 주님과 함께 걸었고, 그리고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지금 누구의 어떤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잖아요. 헌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류가 점점 더 타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던 방식에서 일부분만으로 제한을 하신 것입니다. 대표를 정해서 너희만 나와라.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제사장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함께하는 분 중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게 걸려서 아직 이제 구원을 못 받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제사장 민족이라는 건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대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그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기도 하면서 책임이기도 하면서, 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특별하게 이렇게 대우하시고 그들하고만 상관하시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도구로.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들은 민족적으로 제사장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 전체가 제사장으로 선택됐다가 또 이제 어디로 축소되냐면 12분의 1로 12 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로 축소가 되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아론 계열로 이렇게 이제 해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지요. 나머지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어떤 이 짐을 나르고 뭐 이러는 건 참여해도 또이 제사장 에, 이제 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들은 또 이제 더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점점 축소가 된 거죠. 모든 사람에서 이렇게 한 민족으로 또한 지파로 축소가 됐다가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다시 넓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즉 교회. 교회로 이제 확대가 된 문제. 그게 이제 제사장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개념을 잘 잡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 제사장의 어떤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제도를 주셨죠. 이거 유대인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월절 등의 어떤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어요. 절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에게 속해 있었다. 이건 대단한 특권이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약속들이 속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 promises, 약속들. 사실 약속이나 언약이나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약속은 영어의 promise를 지금 번역했고, 언약은 지금 covenant를 번역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언약이라는 것이, 유대인과 관련된 언약이라는 것이, 먼저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골자는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그렇죠? 그두 가지가 골자예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있는 거예요. 모세 언약. 예, 이게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옛 상속 언약, 구약. 그것과 대조되는 게 지금 신약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언약이라는 것이 신명기 29장 30장에서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킨다면 너희가 나에게 복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하시는 게 그게 팔레스타인 언약.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 보고 내집 지어달라 그래대?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은 받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었죠. 자, 이런 어떤 언약들이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좀 자잘한 그런 약속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들도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 여기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보면은 한번 좀 보시죠. 이제 약속이라고 얘기할 때 언약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개념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29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여기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메시아가 죽은 채로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 결코 썩음을 보지 않을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시편이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 아까 그 얘기한 유대인들과 관련된 어떤 언약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약속이라고 성경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보시면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것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내가 그 약속의 소망을 지금도 붙잡고 있고 그걸 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하고 아그립바 왕에서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건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은.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에서 8절부터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은혜가 된다. 참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이제 큐티할 때 이런 구절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신, 지금 이방인으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약속들이 누구에게 원래 주어져 있었던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어진 약속이었다. 그 측면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땅 끝들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주리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약속들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은 큰 특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언약은 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냐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 뭐래 복잡해 대충 믿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만약에 아파트 당첨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대학 입시 전형 뭐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불을 켜고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약속과 언약이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 즉 유대인이죠.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그런 자즉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여기 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이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요거를 좀 보여드린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약속과 언약들은 원래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의 논지는 뭐냐면 원래 그랬던 자들인데 이제는 너희가 이런 약속들과 언약들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너희가 참 감사해야 할 일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이 속해 있었다는 것과 5분만 더해서 우리가 조상들에 대한 부분까지를, 여기 8번까지를 조금, 오늘 8개가 거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8개까지만 조금 마치십시다. 이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조상들이, 5절에 보시면, 9장 5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 조상 없는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없으신가요? 조상이 없으면 근본이 없다. 그래, 무슨 자식, 이래, 후, 무슨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조상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이제 조상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어떤 그, 특별히 이런 족장들을 지금,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 성경에서 족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족장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상들. 그런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족장들만을 성경이 조상들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또 조상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침례라고 표현하면서 그때 조상들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또 넓은 의미에서는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조상들이.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자, 성경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대한민국인은, 전 세계에도 그렇지만 이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구절만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른 민족에게서는 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야 돼. 혈통적으로 유대인. 동방의 등불,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유대인이 이토록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8가지 항목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님, 주님, 저희가 이 예수님을 섬기며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전쟁을 수행할 때 여러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에서 참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밀리는 사람이 있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는데, 주님, 저희가 지금 근래에 와서 참 우리의 영적 전쟁의 그 전선이 여기저기서 밀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우리를 놔두지 마시고, 주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주님, 저희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체들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체들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각 자기의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일들을 생각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는 전쟁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